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김낙동 교수님입니다. 현재 베트남 연합 신내신학대학교에서 실천신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날마다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며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께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의 일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한 30대 후반의 목사님과 자주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람과 사소한 언쟁인데 자꾸 언쟁을 하고 다툼을 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언쟁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인데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한 2년 후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딸을 가졌는데 딸의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아 그래 첫째 딸이니까 사랑이라고 짓자.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한 2년 후에 이번에는 또 아들을 낳게 돼서 그럼 이번에는 소망이지. 그래서 이름을 소망이라고 지었답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제 하나 더 나면 딸이든 아들이든 이제 믿음이라고 지면 이제는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모님한테 하나 더 낳자 그러는데 사모님이 완강하게 부인한다. 난 더 이상 아이를 안 낳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다그쳐도 사모님이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셋째로 준비해 놓은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툴 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 목사님 생각에는 믿음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됐는데 그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없어서 자꾸 싸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생의 소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정말 온전한 사랑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담임 목사 사역을 하기 전에 그걸 준비하느라고 우리 성도들하고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집중적으로 가르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심교회에 제가 예배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이게 믿음이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중심교회는 날마다 예배 시간에 믿음에 대한 고백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가 나에게 옮겨져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나는 거룩하지 못했지만 그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과 연합한 성령님이 나를 점점 더 믿음을 더하게 인도하시고 성화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자유로운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의 일, 은혜의 일들이 내 삶에 넘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섞여 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 이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것도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섞여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약한 분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강하신 분입니까?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이 전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그분이 함께하는 것과 그분이 죄와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것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율법을 더 따르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도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걸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걸어오다가 의심하여서 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풍랑과 바람이 넘쳐서 배 물이 차고 죽을까 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주십니까? 하고 두려움에 떤 적이 있습니다. 또 자기들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을 봤으면서도 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능력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자, 큰 자는 어떤 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굳게 믿고 그리고 율법에서 반드시 해방시켜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와 평강의 삶을 살면서 사는 분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 마음 안에 누가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강한지 약한지가 구별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면 그분은 강한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가 그 안에 주인으로 많이 되어 있다면 그는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제자들을 대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믿음이 없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믿음은 자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랑도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원래 믿음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라고 거저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믿음 가진 것도 아니죠. 우리 아무도 내 노력으로 자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는 자로 출발했습니다. 주님이 택하여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성령을 받으니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아직은 연약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에서 점점 자라서 믿음이 강한 자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외쳐주시죠.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둘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주위에 있는 분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강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분은 아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의 길에 먼저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내가 자신이 그렇게 믿음이 약한 처지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의 생각을 포용하고 그와 함께 그의 부족함을 채우는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약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의 과정으로 그분께 말씀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믿음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선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며 그리고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기득권과 자유를 뽐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에게 더 사랑을 행하여 그를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쁨을 포기하고 약한 이웃의 기쁨을 위해 힘쓰라고 할까요? 그걸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본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고 그의 짐을 나누어 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사역한 곳이 한인들이 별로 많지 않은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외지에서 타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교회에 오곤 합니다. 그중에 LA나 뉴저지나 한인들이 많이 살고 큰 교회가 있는 한인교회가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은 그런 교회에 내가 다녔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지내왔으면 믿음이 강한 줄도 아시더라고요. 작은 교회에 와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녔고 어느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고 지냈고 그것을 자랑하시면서 이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에요. 왜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랑이 풍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풍성하면은 내가 작은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길까?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쪽으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무시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69편 9절 말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하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힘을 합쳐 십자가의 사랑을 행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하시죠. 우리 힘을 합쳐 십자가의 사랑을 행합시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늘 인내와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유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우리를 점점 온전하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내와 위로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계셨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다 인내하시고 그렇지만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예수님의 심정으로 인내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을 성령님께 아뢰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일의 모든 성도가 뜻이 하나 되고 같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잘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인내와 위로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믿는 자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됨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결국 그분과 함께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영광, 그것을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랑과 영광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함께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여전히 믿음이 자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이 서로 잘 자라도록 서로 도와야 마땅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강한 자를 본받고 존중하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인내와 위로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 서로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래 믿음이 없었거나 믿음이 연약한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이 많고 연약하며 죄인이었던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 모두 서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손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손녀, 외손녀들이 6살, 4살 소희와 채입니다. 어느 날 동네 근처의 식당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애들과 함께 식사하고 집으로 걸어서 오는데 너무나 기쁜 모습을 봤어요. 6살, 4살이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물건 빼앗고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만 있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이 손잡고 가더라고요. 그 뒤에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 도와주며 같이 길을 걷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교회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 감정, 내 주관, 내 판단을 얼마나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면 버릴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 주변에 있는 분보다 내 믿음이 더 강하다고 자랑하거나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일찍 온 일꾼이나 저녁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온 일꾼이나 똑같은 임금을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예수님은 똑같이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본받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자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내하고 위로하여 다 함께 믿음의 성장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갈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귀한 교회에 다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중에 있지만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하나가 되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권장하며 존중하며 서로 세워주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손길마다 믿음으로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밖으로 전하고 전파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임재하심이 우리가 서로 믿음을 더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함께 힘을 합쳐서 믿음이 자라도록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중신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